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가 북한을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20일 MSNBC 방송의 모닝조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대화할 것이며 대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기존의 발언을 확인했지만 북한에는 절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18일 로이터 통신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대화를 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핵무기를 가진 북한의 독재자를 칭찬하는 트럼프는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이날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을 계속해서 방어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주한미군 분담 비율 인상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던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트럼프는 나는 한국과 일본이 돈을 더 내기를 바란다면서 당시 발언이 한일 두 나라의 방위비를 높이기 위한 일종의 협상용이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베트남 방문이 양국 관계에서 커다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국은 과거 베트남 전쟁 뒤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지난 1995년 국교 수립 이래 활발한 경제 교류를 벌여왔습니다. 베트남은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12개 회원국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여기에 미국의 무기 금수 조치의 완전한 해제 등 양국 간 전략적 관계를 더욱 확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앞서 지난 2014년 10월 베트남에 10년간 금지해온 살상무기 3건에 대한 규제를 풀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베트남 해안경비대에 제공할 22m 길이의 경비적 두척을 제작할 수 있도록 미국 계약업체에 1,80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신생아의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미국인 임신부가 3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 전역에서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신부가 12일을 기준으로 279명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 중 미국 50개 주 본토 출신 감염자는 157명이었고 나머지 122명은 푸에르토리코를 비롯한 미국령에 거주하고 있다고 CDC는 전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한 주 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CDC는 집계 방식에 변화를 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미국과 미국령 내 감염자는 각각 113명과 65명이었습니다. CDC는 기존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있고 혈액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는 임신부만을 집계에 포함시켰지만 앞으로는 증상이 없더라도 양성 판정을 받으면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로 집계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활동 중인 불법 무장 세력에 대응하는 공습 작전을 미국과 함께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0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국방부 회의에서 미국 측에 오는 25일부터 시리아 내 알카이다 시리아 지부인 알누스라 전선 부대와 터키 시리아 국경을 불법으로 넘는 무장 세력에 대응하는 연합 공습 작전을 벌이자고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시리아 정부와 협의했다면서 러시아는 국제 테러리스트 조직과 휴전체제에 동참하지 않은 불법 무장 세력에 대해 25일부터 일방적인 공습을 가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 국방부로부터 정식 제안을 받지 못했다면서 러시아와 군사적 협력을 한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3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회담 재개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이 회의에 참석하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만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궁극적으로 양측과 영내 필요에 맞는 최종 합의 방안을 깨닫고 일부나마 평화와 안정을 제공할 수 있다면 이번 시도는 성공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프랑스 외무장관에게 이번 회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과거 중동 평화협상을 적극적으로 중재했다가 실패한 경험을 가진 케리 장관은 그러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협상은 여전히 미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 에베레스트 산, 많은 사람들이 꼭 한번 오르고 싶어하는 산이죠. 하지만 해발 8848m의 고지는 신의 영역이라 일컬어지는 곳, 쉽게 인간의 발걸음을 허락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른쪽 무릎 아래 다리가 없는 한 퇴역 군인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미국 아이다호주 출신의 해병대 출신 상위 군인인 찰리 린빌입니다. 린빌은 미 해병대 입대해서 2010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 폭발 사고로 이런 중상을 입게 됐다고 합니다. 린빌이 수술 후에 좌절하고 있을 때 그에게 손을 내민 건 영웅 프로젝트였는데요. 린빌과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던 팀 매드배츠가 창설한 이 비영리 기구는 세계 최고 높이의 산 정상을 정복함으로써 상위 군인들이 잃었던 힘과 또 자신감을 찾을 수 있도록 후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린빌은 장애를 가진 상위 군인들이나 개인들 그리고 인생에서 절망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번 등반이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그 굳은 의지와 용기 그리고 도전 정신 앞에 에베레스트 산이 길을 열어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 살펴볼까요? 워싱턴 현재 영상 24도 기록하고 있고요. 화창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5월 21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2도를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8도에서 32도, 신의주 15에서 30도 기온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6에서 31도, 함흥 13에서 28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2에서 2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머라이어 캐리가 부릅니다. 히어로 함께 감상해 보시죠.
the strength to carry on, and you cast your fears aside, and you know you can't survive. So when you feel like hope is gone, look inside you and be strong, and you'll finally see the truth that a hero lies in you. It's a long road, and you face the world alone. No one reaches out a hand for you to hold. You can find love if you search within.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나요?
네, 금요일 타이완 역사상 첫 여성 총통으로 차잉원 민진당 주석이 취임했습니다. 바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인 처음으로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 동안 베트남을 방문합니다. 올해가 지구기상 관측일에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라고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자,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타이완 역사상 첫 여성 총통이 드디어 탄생했군요.
예, 한국에서는 한때 이 대만이라고 불렀죠. 지난 1월 말에 총통 선거에서 당선된 이 타이완의 차잉원 민진당 주석이 금요일에 이 14대 총통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차이 총통은 타이완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통인데요. 취임식은 이날 오전 타이완 수도 타이베이 총통부 앞에 이 카이다거란 대도 광장에서 있었고요. 차이 신임 총통은 총통부에서 취임 선서를 한 후에 이 정권 승계의 상징인 국세를 넘겨받았습니다.
네. 자, 취임사에 나타난 타이완 새 정부의 계획,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예, 무엇보다도 이 경제가 화두였는데요. 차이 총통은 취임 연설 대부분을 할애해서 이 청년 실업 해소 또 이를 위한 개혁 작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최근 몇 년 새 타이완에서는 극심한 취업난과 함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주민 생활 양극화 현상이 정치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14년이죠. 타이완 대학생들이 정부의 경제 정책에 격분해서 이 입법원 점거 사태를 벌인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당시 중국과의 서비스 무역 협정에 분노한 학생들이 입법원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 사태는 해바라기 운동이라고 불리면서 근래 타이완 사회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 됐습니다. 타이완 청년층의 이 국민당 마잉주 정권에 대한 이런 분노가 결국 8년 만에 정권 교체로 이어졌습니다.
네, 이 타이완뿐만 아니라 요즘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이 경제를 살려라 하는 게 정치권에 대한 공통적인 요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경제난 해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바람은 타이완에서도 예외가 아닌데요. 타이완의 경우 특히 청년층의 실업률과 저임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젊은이들이 취업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직장을 얻더라도 돈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이 총통이 취임 일성에서 가장 중요하고 내가 특별히 강조해야 하는 건 우리 젊은이들의 저임금 현실이라고 밝힌 것은 이 현실이 그만큼 나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타이완의 청년 실업 문제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예,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타이완의 20대 청년 실업률이 12%대까지 급등했는데요. 타이완 전체 실업률이 4% 선인 것과 비교하면 청년 실업률이 거의 3배에 달하는 높은 수준인 겁니다.
네.
예, 또 타이완 청년들은 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법정 최저임금인 월 613달러보다 조금 높은 671달러를 평균 초임으로 받는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이 한 타이완 신문이 한국의 대학 졸업자 첫 월급이 2,249달러로 이 타이완 대졸자의 2.78배라 이런 기사를 내보내서 이 타이완 젊은이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 차이 총통이 소속돼 있는 민진당이 타이완을 중국으로부터 독립시키자는 주장을 꾸준하게 해왔기 때문에 이 새 총통이 독립 논의에 대한 입장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지에 대한 것도 관심이 많이 쏠렸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이 총통은 이 취임사에서 양안 관계, 다시 말해서 이 중국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이 타이완의 새 정권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내놓을 걸 줄기차게 요구해 왔는데요. 이 타이완을 중국의 국가 주권이 미치는 영역 아래 놓인 이 자치구역으로 묶어두겠다는 중국의 입장에 화답하라는 요구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차이 총통이 이날 취임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 차이 총통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담은 지난 1992년에 양측의 합의 사항인 92 공식에 대해서는 과거 양안 간의 회담이 있었다는 이 역사적 사실만 언급했을 뿐 92 공식 자체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양안 관계 현상 유지 또는 이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의 탈피 쪽으로 무게를 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타이완의 독립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 또 중국 측이 요구한 그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언급도 역시 안 했고요.
네.
이런 그 차이 총통의 취임사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하군요.
예, 중국 정부는 이 차이 총통의 취임식 직후에 즉시 경고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 타이완 전국에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중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할 거라면서 타이완 독립 반대, 두 개의 중국 반대, 또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타이완 반대라는 중국의 입장은 모두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차이 총통이 취임사에서 밝힌 외교 정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이 차이 총통이 취임사에서 미국 또 일본과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이 타이완의 국제적인 지위를 제고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화 대변인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제하는 건 중국이 세계 각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정치적 기초자, 전제 조건이라면서 타이완이 독자적으로 국제 외교 무대에 나서는 걸 앉아서 지켜보진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타이완의 그 새 정권과 중국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군요.
예, 그렇습니다. 차잉원 신임 타이완 총통은 친중국 노선을 유지하면서 중국의 유화적이었던 전임 마잉주 총통과는 확연히 다른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특히 차이 총통은 이날 취임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이 타이완 민주화와 독립을 염원하는 이 저항 가요인 메이리 다오라는 노래를 합창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에 베트남을 방문하는데요. 이때 다양한 지원책을 함께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요?
예,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중에 처음으로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베트남을 방문하는데요. 이 베트남에 머무는 동안 베트남 신임 국가 지도부와 만나서 두 나라 사이의 현안과 또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남중국해 패권 확장에 맞서기 위해서 이 베트남과의 협력 강화가 중요한 것으로 보고 경제, 사회 개발은 물론이고 안보 또 국방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이 베트남에 이번에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예, 대표적인 게 이 살상무기 금수 조치 해제인데요. 미국과 베트남은 이 베트남 전쟁에서 맞서 싸운 적대국이었죠.
네.
예, 미국은 이 종전 약 10년 후인 지난 1984년에 이 베트남의 인권 상황을 문제 삼아서 무기 금수 조치를 발동했는데요. 95년에 두 나라가 국교를 정상화한 후에 2006년 이 살상 능력이 없는 무기 한에서는 수출 금지를 해제했고요. 또 살상무기 금수 조치도 2014년에 일부 항목을 풀어줬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무기 금수 조치를 전면적으로 풀어줄 것을 미국에 꾸준히 요구해왔죠?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베트남 방문 기간 동안에 금수 조치 전면 해제를 발표할 걸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이 최근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서 이 베트남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 전면 해제를 지지한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네, 이 베트남 전쟁의 후속 조치도 있을 예정이라고요?
예, 오바마 대통령은 미군이 베트남 전때 살포해야 한 이 고엽제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불발탄 제거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 베트남에서 고엽제 피해자는 300만 명에서 이 48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요. 베트남 전역에 남아있는 불발탄은 약 80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네.
예, 하지만 이 가운데 제거된 비율은 3-4%에 불과해서 이 폭발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또 어떤 논의들이 있을까요?
예, 두 나라 사이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조치도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 최대 경제블록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에 참여한 베트남과 이 TPP 이행 방안을 협의할 전망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오는 7월에 국회에 TPP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자, 중국은 그동안 베트남에 대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였습니까?
예, 사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방문 일정은 지난해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베트남 방문과 대비되면서 어떤 성과를 냈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당시 시 주석은 베트남 지도부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악화 방지와 함께 동남아 지역 안정을 위해서 공동 노력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돈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네, 중국이 베트남에 지원하는 돈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예, 시 주석과 응앤푸종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회담 직후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요. 중국은 앞으로 5년 동안 베트남이 학교, 병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는 데 1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하고요. 또 베트남 동북부 몽카이 번동 구간 고속도로 건설에 3억 달러, 그리고 하노이 도시철도 건설에 2억 5천만 달러를 저리 장기 대출 조건으로 빌려줄 예정입니다. 낮은 이자율로 오랫동안 빌려주는 거죠. 이들 3개 사업에 대한 중국의 지원액만 7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다른 협력 사업까지 보면 이 중국의 베트남 지원 규모는 훨씬 더 클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봅니다. 이곳 미국 워싱턴은 올 봄에 유난히 비도 좀 잦고요.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올해가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더운 해가 될 것 같다고요.
예,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에 따르면 지난달은 이 137년 전 인류가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이 4월 기온으로는 가장 따뜻한 날을 기록해서 지난해 5월부터 한 달도 빠지지 않고 12번째 가장 더운 달 기록을 이어갔는데요.
네.
예, 또 이런 기록 경신의 규모가 예년에 없었을 만큼 컸기 때문에 연초부터 4개월까지의 기온만으로도 올해가 가장 더운 해가 될 확률이 99%라고 예, 블룸버그 통신이 최근 미 항공우주국 관계자의 전망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네. 그동안 것이 벌써부터 이 세계 각지에서 이 폭염과 가뭄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금요일 인도의 라자스탄주에서 낮 최고 기온이 섭씨 51도까지 달해서 인도 역사상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요. 북부 지역의 경우 최근 몇 주 동안 기온이 40도를 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지난해에도 이 살인적인 폭염이 지속돼서 2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예, 벌써부터 상당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또 스리랑카에서도 기록적인 가뭄이 이어지고 있고요. 중앙아시아 내륙 또 북아프리카에서도 이상 고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는 원인이 뭘까요?
이 강력한 고온 현상은 지구 온난화와 함께 이 강하게 발달한 엘니뇨 영향이 큰데요. 지난 겨울 한동안 이 유난히 따뜻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한국 기상청에 따르면 이 기간이 북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현상이 관찰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지난 겨울에 전 세계의 기상 이변을 몰고 왔던 이 슈퍼 엘니뇨는 급격하게 약해져서 점차 소멸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대신에 라니냐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이 라니냐는 엘니뇨와는 정반대 현상인데요. 이번에는 라니냐가 나타날 것으로 세계기상기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적도 부근의 태평양 수온이 평년보다 더 차가워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 가뭄 피해 지역에는 홍수가 닥치고 홍수가 겪었던 곳에서는 가뭄이 이어지는 등 이 슈퍼 엘니뇨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지역이 다시 라니냐로 고통을 받는 기후 재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사실상 자신이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오늘도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있지만 중국인들의 미국 부동산 투자는 크게 늘었다는 최근 보고서 내용도 살펴보고요. 또 미국에서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신부가 거의 300명에 달한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공화당은 다른 후보들이 모두 사퇴해서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이렇게 두 사람이 아직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클린턴 후보가 워낙 이 대의원 수에서 앞서기 때문에 이 이변이 없는 한 클린턴 후보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은 중간에 사퇴하는 일 없이 이 경선을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클린턴 후보가 목요일 뉴스 전문 매체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민주당 경선은 사실상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자신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내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란 전혀 없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네, 이 클린턴 후보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샌더스 후보에 대한 클린턴 후보의 인내심이 한계심에 달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샌더스 후보는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빨리 확정해서 11월 본선거에 대비해야 하는데 이 샌더스 후보가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서 경선 과정이 길어지자 민주당 내부의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자, 샌더스 후보 측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샌더스 후보 선거운동본부 대변인인 마이클 브릭스 씨가 목요일 이와 관련해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최근 샌더스 후보가 3개 주에서 연속해서 승리한 점을 지적하면서 유권자들의 생각은 클린턴 후보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경선을 치를 8개 지역의 유권자들의 생각 역시 다를 것으로 본다면서 수백만 명에 달하는 유권자들이 이 클린턴 후보의 선거운동에 의혹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샌더스 후보 측은 역시 뭐 끝까지 가겠다 이런 각오인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샌더스 후보를 클린턴 후보의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로 거론하고 있는데요. 클린턴 후보가 이 CNN 인터뷰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이 확실한 대답을 피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서 클린턴 후보가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클린턴 후보가 공식적으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다면 이제 11월에 열리는 본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대결하게 될 텐데요. 이 클린턴 후보가 이번 인터뷰에서 트럼프 후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건데요. 클린턴 후보는 목요일에 발생한 이집트 항공 여객기 추락사고에 대해서 이 테러 행위로 본다면서 이 트럼프 후보는 최고 사령관으로서 이런 공격에 대처하기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클린턴 후보가 이 그동안 트럼프 후보가 한 여러 발언을 지적했는데요. 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 제1위원장과 직접 협상할 수 있다는 발언이나 무슬림, 이슬람교도들의 미국 입국을 당분간 금지해야 한다는 발언, 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구시대의 산물이란 발언 등을 들면서 외교 정책에서 이 트럼프 후보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트럼프 후보는 금요일 MS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하겠다는 앞서 발언을 확인했는데요. 하지만 북한에는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가 이런 그 클린턴 후보의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이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클린턴 후보라는 내용의 이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클린턴 후보에 대해서 이 판단력이 부족하고 요즘처럼 민감하고 힘든 시기에 미국 대통령이 되기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경제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동안 빠른 속도로 성장하던 중국 경제가 최근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인들의 미국 투자는 계속되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미국 민간 비영리단체 아시아 소사이어티와 부동산 자문기업인 로젠 컨설팅 그룹이 공동으로 발표한 최근 보고서를 보면요. 지난해 미국에 대한 중국인들의 직접 투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투자 규모가 220억 달러가 넘었는데요. 한 해 전에는 약 180억 달러였는데 40억 달러가량 늘어난 겁니다.
네, 주로 어떤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나요?
네, 부동산 분야입니다. 이 중국인들이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큰 손이 되고 있는 건데요. 지난 2010년부터 2015년에 이르는 기간에 이 중국 투자자들이 미국의 주거용 부동산, 그러니까 이 살림집에 대한 투자 규모는 총 930억 달러에 달했고요. 상업용 부동산 투자 규모도 17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살림집뿐만 아니라 이 상업용 부동산에도 큰 관심을 보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거래의 절반 이상이 지난해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한 해 70% 정도가 늘어난 건데요. 현재 이 중국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이 단기적으로는 중국인들의 미국 부동산 투자가 주춤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이 오히려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가 미국 부동산에 대한 중국인들의 투자를 촉진하는 한 요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중국 투자자들이 거대 호텔 기업을 인수하려고 시도한 일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결국 무산됐습니다만 중국의 안방 그룹이 스타우드 호텔 기업을 140억 달러에 인수하려고 했었죠. 이 보고서는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인들의 미국 투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2025년에는 중국인들의 미국 상업용 부동산 투자가 한 해 200억 달러, 이 주거용 부동산 투자가 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네. 자, 미국에는 투자 이민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이민 비자를 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많습니까?
네. 지난 5년 동안 이 제도를 이용한 중국인들의 투자가 최소한 95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에 따라서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미국에 새로 생겼습니다.
네. 이 살림집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들이 주로 어느 지역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네, 이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주 등 아무래도 이 중국에 좀 더 가까운 미국 서부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이들 주에는 이 중국을 오가는 비행기 직항편이 있어서 이 편리하기도 하고요. 또 중국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이 상업용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어느 지역에 부동산을 많이 구입하고 있나요?
네, 역시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미국 최대의 도시이자 금융의 중심지인 뉴욕 역시 인기였습니다. 상업 부동산 투자의 70%가량이 이 세 도시에 집중됐는데요. 그 밖에도 중국인들은 동북부 매사추세츠 주에서 중서부 아이오와주와 서남부 애리조나주에 이르기까지 이 다양한 지역에 투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여러 나라가 이른바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 큽니다. 이 지카 바이러스는 특히 임신부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에서 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신부가 꽤 많다는 소식이죠?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금요일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미국에서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신한 여성이 거의 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279명인데요. 이 가운데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122명이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서 나왔습니다.
네. 자, 이 지카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먼저 좀 살펴보죠.
네. 이 감염 초기에는 열이 나고 이 눈에 통증과 염증이 생기고요. 시간이 지나면 붉은 발진이 생기고 손과 발이 붓거나 일부는 구토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는 대부분 완전하게 회복이 되고요.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장기적인 신경 손상이나 마비를 겪는데 심하면 사망하기도 합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카 바이러스가 특히 임신부들에게 위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임신부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태아에 이 소두증이라는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지카 바이러스는 주로 모기가 사람에 옮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성관계로도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소두증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작아지는 병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임신부가 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태아의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작은 아기가 태어나게 되고요. 이 뇌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자, 중남미 지역과 카리브해에 있는 나라들에서 이 지카 바이러스가 집중적으로 그 감염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미국 정부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CDC는 지방 보건 당국과 협력해서 지카 바이러스 감시 체제를 만들어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 주까지 미국 본토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 건수는 544건에 이르는데요. 감염자들은 대부분 이 바이러스가 널리 퍼진 나라를 다녀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미국 본토 외에 미국령에서는 800건 이상이 보고됐는데요. 이 감염자 대부분이 푸에르토리코에서 나왔습니다.
예. 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금요일 지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아침에 백악관에서 관련 부서 고위 관리를 불러놓고 지카 바이러스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 뒤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 이 자리에서 지카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 필요한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네, 예산을 증액해달라면 연방의회 하는 말이겠군요?
맞습니다. 백악관은 이미 지난 2월에 지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예산 19억 달러를 연방의회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목요일 이 연방 상원이 관련 예산 11억 달러를 책정했고요. 하루 전인 18일에는 연방 하원이 6억 달러를 채청했습니다.
네, 최초의 백악관에서 요청한 그런 돈에서는 많이 모자라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백악관 측은 특히 하원이 책정한 돈이 아주 적다고 반발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지카 바이러스 관련 예산을 충분하게 잡아달라고 다시 한번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현재 연방 상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데요. 공화당은 정부의 재정 적자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서 가능한 예산을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지카 바이러스 예방법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지카 바이러스가 퍼진 지역에 가면 안 된다는 거고요. 특히 이 임신부는 가능하면 이런 곳에 가지 말라고 이렇게 CDC가 권고했습니다. 만약에 꼭 가야 할 경우 임신부와 임신을 원하는 여성들은 이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가장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 하고요. 긴 팔, 긴 바지를 입고 에어컨과 방충망이 있는 방에서 자라고 권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브라질에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호세프 대통령은 경제를 악화시키고 각종 비리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탄핵 위기에 처했는데요. 현재 직무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브라질 대통령 탄핵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브라질의 대통령 탄핵 절차를 비교해보고 그 사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브라질의 탄핵 절차.
브라질의 탄핵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징계하기 곤란한 고위공무원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행정부 각 부처 수장인 장관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을 의회가 소추해서 파면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먼저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하원에 상정되면 가결 요건인 3분의 2, 즉 513석 가운데 342석을 넘어야 상원의 투표로 넘어가게 돼 있는데요. 이 하원의 탄핵 표결은 의원 한 명 한 명이 발언과 함께 입장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돼서 사실상 기명 투표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상원에서 탄핵 소추 심사 표결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표결 개시 여부는 단순 과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상원의 탄핵 절차는 심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서 탄핵안을 표결에 붙이게 되는데요. 전체 의원 81명 가운데 3분의 2, 그러니까 54명 이상이 찬성해야만 탄핵안이 최종 가결됩니다. 55. 지난 12일 해난 칼레이루스 상원의장이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을 선포하는 내용 들어보셨는데요. 이렇게 상원에서도 탄핵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최대 180일 동안 직무 정지 명령이 내려지고 탄핵을 위한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상원 탄핵 심판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원이 찬성하면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확정되고요. 그러면 미시오 테메루 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올라서 호세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됩니다.
미국의 탄핵 절차.
미국 헌법은 제1조 2항과 3항에 공무원에 대한 의회의 탄핵권을, 그리고 2조 4항에는 탄핵 대상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탄핵 대상에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연방 공직자가 포함되지만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탄핵 사유로는 반역, 뇌물수수 또는 기타 중범죄, 비행을 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헌법은 탄핵안 발의의 고유 권한을 하원에 부여하고 있는데요. 특정 사건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수사 권한을 부여받은 특별검사에 의해서 탄핵 절차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이 탄핵이 제기되면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우선 탄핵 조사를 시작할지 여부를 논의하고요. 의견이 모아지면 하원 재적 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또 하원에서는 의원의 과반수가 동의해야 탄핵 발의 요건이 성립됩니다. 하원에서 탄핵이 발의되면 이제 공은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연방 대법원장의 주도 아래 심리를 진행하고 이후 공개 실명 투표를 통해서 가결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상원에서 탄핵에 가결되려면 3분의 2 이상의 의원이 찬성해야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탄핵 사례.
미국은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한 후 1865년에 대통령직을 승계한 17대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 최초로 탄핵 소추를 받았습니다. 1868년 남북전쟁 후 자신의 남북 화해 정책을 거부한 국방장관 에드윈 스탠턴을 해임하고 이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 총사령관을 지낸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을 임명하게 된 건데요. 하지만 이는 상원의 동의 없이는 공무원을 파면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무원 임기법을 어긴 것이었고요. 존슨 대통령은 국방장관 부당해임과 의회 모독 혐의로 탄핵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당시 탄핵안은 상원에서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 67표에서 딱 한 표가 모자라서 아슬아슬하게 탄핵을 면하게 됐습니다. 37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탄핵과 관련해 사임한 유일한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당시 상대당이었던 민주당의 전국본부 사무실에 침입해서 몰래 도청한 이른바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닉슨은 시종일관 개입 사실을 부인했었습니다. 하지만 닉슨이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한 정황이 속속 밝혀지면서 결국 위증과 사법방해, 권력 남용 등의 사유로 탄핵 소추됐고요. 닉슨 대통령은 1974년 8월 하원 본회의 탄핵안 표결 직전에 자진 사임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42대 빌 클린턴 대통령은 재임 당시 백악관 시용사원이었던 모니카 루인스키와의 성추문 사건인 이른바 지퍼게이트로 1998년에 탄핵 소추됐습니다.
I have accepted responsibility for what I did wrong in my personal life and I have invited members of Congress to work with us to find a reasonable
빌 클린턴 대통령은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직후 가진 회견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과오를 사과하고 미국을 위해서 계속 일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는 불명예를 안았지만 이 상원 투표에서는 탄핵안이 부결돼서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브라질의 대통령 탄핵 사례.
브라질은 지우마 호세프 현 대통령 외에도 과거 페르난도 콜로르 멜로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적이 있습니다. 멜로 전 대통령의 탄핵안 발의는 남미의 대표적인 탄핵 사례로도 꼽히는데요. 멜로 대통령은 29년 만에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대통령에 선출된 인물입니다. 긴축 정책과 부패 추방 운동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지만 이 대선 당시에 대규모 부정 축제를 한 혐의가 포착돼서 하원으로부터 탄핵을 받게 됐고요. 이후 상원에서도 탄핵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멜로 대통령은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는데요. 하지만 사임한 후에도 탄핵이 계속 진행돼서 결국 상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고 8년간 공직 취임 금지라는 불명예를 안고 퇴진하게 됐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의 탄핵 사건으로 관심이 높아진 브라질과 미국의 탄핵 절차와 사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worked up. Worked up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worked up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Can you believe it? Taxes are increasing again.
Yeah, I know. But what can you do? There is no need to get so worked up about it.
Oh, can you believe it? Taxes are increasing again. 믿겨지니? 세금이 또 오를 거야. 라고 불평하자 제이슨은 Yeah, I know. But what can you do? There is no need to get so worked up about it.
알아. 하지만 그렇다고 뭘 할 수 있겠어. 에이, 흥분해봐야 소용없어.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worked up. Worked up in mind, and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again.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볼까요?
Can you believe it? Taxes are increasing again.
Yeah, I know, but what can you do? There is no need to get so worked up about it.
Today's expression is worked, W-O-R-K-E-D, worked up, U-P, up, worked up, worked up. If you are worked up, it means that you are annoyed or agitated about something. Worked up. To be worked up은
무엇 때문에 몹시 흥분하다 또는 화가 나다라는 뜻입니다.
In today's conversation, Jason notices that I'm getting worked up about the tax increase.
오늘 본문에서 제가 세금이 또 올라서 화가 난다고 하자 제이슨은 그걸 두고 흥분해봐야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There is no need to get so worked up about it. There is no need to get so worked up about it.
라고요. 네, 이렇게 누군가가 화를 내거나 몹시 흥분할 때 쓰는 표현이 worked up,
worked up 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using today's expression. Roger tries not to get worked up so easily. Roger tries not to get worked up so easily.
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Roger는 쉽게 흥분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Don't get so worked up. Don't get so worked up.
는 너무 화내지 마세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Can you believe it? Taxes are increasing again.
Yeah, I know, but what can you do? There is no need to get so worked up about it.
Let's review. To be worked up means to be annoyed or agitated about something. Worked up. Worked up.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나탈리 임브룰리아가 부르는 Torn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ou showed me what it was to cry. Well, you couldn't be that man I adored. You don't seem to know, you seem to care what your heart is for. I don't know him anymore. There's nothing where
the fortune teller's right. Should have seen just what was there and not some holy light. But you crawled beneath my veins and now I don't care, I have no luck. I don't miss it all that much. There's just so many things that I can't touch. I'm torn, I'm all out of faith. This is how I feel. I'm cold and I am shamed, lying naked on the floor. Illusion never changed into something real.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인권 보고서를 통해 아프리카 중남부 국가인 짐바브웨의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5년도 국제 인권 상황을 담은 이 보고서는 짐바브웨는 최악의 인권 유린국 중에 하나라며 현지 당국이 소수 인종에 대해 체포와 고문, 납치 등을 다반사로 저지르고 있으며 시민 자유를 심각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보고서는 짐바브웨의 인권 상황이 끔찍하다고 지적합니다. 교도소 시설이 열악한 것은 물론이고 현지 당국은 개인 재산을 마구 약탈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억누르고 사법부의 고유 권한도 침해하고 있습니다. 짐바브웨 당국은 또 권력단체인 짐바브웨 아프리카 민족동맹 애국전선, 즉 자누프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거나 기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당국은 주민들의 언론, 결사, 집회의 자유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현지 당국은 또 민간단체 인사들을 마구 체포, 구금하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정부패도 심각합니다. 여성과 어린이들에 대해서 차별과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수 인종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탄압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미국을 비롯해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인권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인류 보편의 인권과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우방국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결의를 다시 한번 되새긴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으로 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